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매일 죄에 빠지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안전하다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법을 전심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의 주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살아계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사실 먼지요 진흙덩어리인데 아버지께서 각각의 모습으로 빚어주셨고 토기장이가 누구신지도 알게 하셨으니 이 그릇 깨트리신다 하셔도 감사합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빚으신 용도대로 잘 쓰여지다가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보배가 담긴 질그릇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 사회적 갈등, 육체적 고통을 겪는 이웃들, 보이는 곳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 신음과 눈물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커 보이고 끊이지 않는 문제들 앞에 저희들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무력감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용이 있고 없고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것이요 이 세상 열방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육체의 기도를 지어주셔서 호흡케 하신 것처럼 저희의 기도가 쉬지 않을 때에 모든 영혼이 살아 숨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 안에 계시니 참 기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듣고 계시니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기에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는 찬양팀은 지난 여름에 우즈벡에 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음악이라는 도구로 소통하고 또 음악회도 하고 음악도 가르쳐줬던 팀들입니다. 우즈벡의 까마리스트론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가서 또 이 찬양 또 아리랑 함께 부를 때 선교사님들과 함께 불렀던 기억이 새겨서 우리 여러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길을 떠
찬곡이라는 게 위대하네, 그죠? 찬송가를 하나 망가뜨리는 게 순식간이구만.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난 6월 달에 그 우즈벡에 이제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가 무슬림 국가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찬송가를 못 부르고 이렇게 편곡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막 그냥 그 수도 막 그냥 한가운데가 난리가 나고 뭔지도 모르니까 저 신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선을 보인 거예요. 근데 첫 곡 나왔을 때 분위기로 봐서는 분명히 앙콜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냥 찬송가로 나오니까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오늘 앙콜 시기를 놓쳤는데 아쉽네요.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볼 텐데요. 4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압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따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지극히 음란합니다. 도대체 이 음란의 뿌리가 어디인지, 어떻게 해서 이 사회가 이토록 음란해졌는지 성경은 정말 가릴 바 없이 숨김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급속하게 퍼져나가는지를 보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로부터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진정한 질서를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호세아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이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뒤섞여서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게 된 거죠. 오늘날은 뭐 퓨전이 대세기 때문에 뭐 요리도 국적 없는 요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뭐 일식인지 중식인지 한식인지 모르게 됐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한식이면 한식의 고유한 맛이 있고, 또 뭐 일식이면 일식의 고유한 맛이 있는데 막 뒤섞이고 짬뽕이 돼가지고 사람이 입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음식이 가지는 고유한 배경, 고유한 문화적 속성, 어떤 고유한 특성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음식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옷도 계량 한복도 입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뒤섞여서 입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뒤섞여서 짬뽕이 되면 뭐 죽도밥도 아닌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인간이 그토록 찾아 헤맨 분이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내 백성을 삼겠다고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장 그 당시에 연약하고 가장 비참한 백성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그 제대로 백성을 택하려면은 좀 번듯한 백성을 택하지, 그렇게 노예 생활을 430년이나 하는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택하겠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선택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니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우상이 총체적으로 그냥 한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는 그냥 우상천국에서 빼내셔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목적은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우상천국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우상천국에 가서 그 우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그게 목적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금 잘 살고 계시다가 온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불러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내서 그 부르심에 예스 하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단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왜 부르셨겠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왜 다들 세상을 바꾸려고 애를 쓰죠? 뭐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안 바꾸고 싶었으며, 뭐 나폴레옹이나 모택동은 안 바꾸고 싶었습니까?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는데 기껏 와가지고는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자고 달려갈 대상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 지어봤단 말이에요. 가나안 백성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짓고 어떻게 배불리 사는가를 보면서 그들 흉내를 내고 그들 초대에 응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바알 신전에 달려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보니까 왜냐하면 가면 바로 술로 시작하니까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막 나오고 말이죠. 일단 다 취하게 만들어. 취하고 나면은 그 성전 창기라고 하는 성창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제의를 담당하는 그런 창기들과 성적 쾌락을 누리는데 그걸 왜 마다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사를 드리고 싶겠어? 매일 드리고 싶겠지. 그래서 그냥 완전히 그냥 가난 백성들보다 더 타락한 꼴을 보이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언약식을 맺었어요. 결혼 서약입니다. 일종의 결혼 서약이에요. 그리고 그 결혼 서약을 이렇게 우리가 성혼 선언문 하기 전에 이제 결혼 서약이 있는데 그 서약이 십계명이에요. 너 나하고 살려면 요 열 가지는 지켜야 서로 간의 관계가 지켜진다. 모든 언약, 모든 약속, 모든 소원은 배타적이에요. 내가 당신과 함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겠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넌 내 백성이라고 택했으니까 나는 다른 신을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결혼은 당신 이외에는 다른 이성,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택하지 않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미 뭐 그게 그냥 말이 안 돼요. 이게 조사를 해보면은 뭐 70-80%가 이미 단일한 배우자와의 이외에 그냥 관계 무지막지하게 노출이 돼 있고 그걸 그냥 죄의식 없이 그냥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을 섬길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내지는 하나님 이전에 가졌던 종교심이 빚어낸 우상들, 형상들을 기어이 그걸 가지고자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구약시대 보면 드라빔에서부터 뭐 아세라상,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뭐 무슨 별하별 우상들이 다 있잖아요. 하다못해 애굽에서는 뭐 황소, 뭐 하다못해 뭐 풍뎅이까지도 신을 만들고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나 이외에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형상화되지 않습니다. 아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 담기지 않죠. 그분은 초월적 존재인데 예. 그분은 들어오셔도 우리가 눈으로 볼 식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을 제발 좀 함부로 일컫지 마라.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고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안식일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배타적인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 둘만의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 둘 사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얼마나 단 둘이서 단 둘만의 시간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은 점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빚어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는 시간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SNS에 시간을 많이 뺏깁니까?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뺏기는데 성경 안 보거든요. 저희 교회가 성경만 읽고 아무 사역이 없어도 다 읽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성경 읽는 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는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 말고 듣는 것 말고는 달리 길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기로 둘이서 결정을 하는데 이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일방적인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하고 둘이서 손잡고 가다가 아브라함은 그냥 졸아버리고 혼자서 지나가고 말았어요. 하나님 혼자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혼자서 약속을 지키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나 어쨌건 이 백성들하고 신방을 차린 게 장막이란 말이에요. 장막, 텐트 그 장막이 신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신방을 차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막 이외에는 가지 말아야지.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바알 신을 섬기는 온갖 이 저기 산당회를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높은 산 꼭대기마다 산당이 들어서고 푸른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 큰 나무, 뭐 상수리 나무, 참나무, 무슨 버드나무 이런 나무들 아래 그늘이 있으니까 그 더운 지방에 그늘이 있는 곳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형식으로 향을 피우고는 그 아래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내 딸들과 내 며느리들도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이건 뭐 남자 여자도 없어요. 저는 이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이 시대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남자들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은 뭐 남자들 못지않게 음다는 건 어떻게 해요? 남자들 못지않게 술 마시는 건 어떻게 해요? 식당에 가면은 모든 여성들이 앉아서 술부터 시키더만 낮에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그 시간에 식당에 그렇게 앉아 비싼 식당에 앉아 있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은 그 주부들이 앉아서 대낮에 무슨 뭐 술부터 시작하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말이죠. 제가 뭐 30, 40대 그러고 살았으니까 뭐 이해는 하죠. 그렇게 낮에 시작하면 그냥 밤까지 갔으니까 그냥 밤새고 그 다음날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3박 4일도 마시고 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결과가 어떨지는 진짜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너무 좋아서 섬기는 거예요. 너무 쾌락적이어서 가면 술 주죠. 술도 포도주만 주나? 이 술 저 술 주는데 독주도 나오고 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는 그 술 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자동적으로 순서가 뭐 그건데 뭐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룸사롱 얘기인가? 요새는 그런 사롱도 뭐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이런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뒤섞고 나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가만 내버려둘 수 있겠어요? 그걸 내버려두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 침략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침략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 다시 또 지배를 받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의 얘기 같아. 근데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섬기냐는 말이에요. 물론 뭐 우리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더 중독성이 강한 것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는 아주 그냥 브랜드라면 다 머리 이성을 잃었어요. 브랜드. 그 다음 팬덤, 팬심, 아이돌, 그 다음에 SNS. 이런 우상들에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묶여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어떤 소비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그레이드의 사람이라는 걸 말도 안 되는 인증샷을 찍느라고 인증 문화 속에서 갇혀가지고 비교 인증 때문에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땅끝까지 연결되어 있다는데 이 SNS를 통해서 연결되기는 그냥 더 고립되어 있다고. 그 인증 경쟁 때문에. 그래서 MZ세대는 고립감에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립감 때문에 더 깊은 좌절감을 맛보는 거죠. 보면 볼수록 좌절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도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은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고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면 끝입니다. 돈 좀 뺏기는 거 작게 뺏기는 거예요. 건강 잃어버리는 거 좀 크게 잃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뺏기면은 전부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줄 분은 딱 한 대상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지으신 분, 하나님께서 좌정하기 위하여 만드신 그 공간, 그 마음에 엉뚱한 것들이 다 찾아들, 쓰레기를 가득 담아놨어요. 그 마음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온갖 정욕이 다 들어가 있고, 온갖 욕망이 다 들어가 있고. 순결해야 할 이 마음의 좌소, 중심에 이 세상의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담아놨어요. 다 담아놨어요. 그 인도네시아, 인도, 이집트 이런 데 가면 필리핀 쓰레기 마을이 쓰레기, 산처럼 쓰레기가 있어요. 상상 못할 쓰레기 산이 있대. 그런 쓰레기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가득한 쓰레기가 밖으로 표출된 게 쓰레기 마을이에요. 바다에 표출된 게 쓰레기 섬이에요. 한반도에 40배 되는 쓰레기가 태평양 한가운데 생기지 않았어요. 인간이 쓰레기처럼 변하니까 이 세상 전체가 쓰레기처럼 되는 거죠. 내 집 깨끗하게 쓸고 닦으면 뭐예요? 내 집 그렇게 비싸게 인테리어하면 뭐예요? 세상 밖에는 온통 쓰레기인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럼 음란하지 마.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러분 자동적으로 가는 길이 음란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앞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어제 본문입니다만은 보면은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아버지시오, 나를 지으신 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그분 한 분이라는 이 암, 이 알매 태도, 이 알매 결단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불안하기 시작해요. 마치 어머니 품을 떠난 아이와 같죠. 그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잡아야 돼.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해야 돼.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너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더 이상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땅에서 오직 한 가지 역할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누리고 거기 되나요? 모르고 거기 가능한가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는 게 곧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집회에 갔다 왔는데 가서 제가 그 난양공대라는 진짜 전 세계 탑10에 들어가는 대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한국인 부부를 만났어요. 기가 막힌 부부예요. 근데 머릿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원래 부인은 이제 그 통계학을 하신 분인데 이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부활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머릿속이나 내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12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교육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분은 DQ라는 걸 처음 발표를 해서 아마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디지털 코션트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은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IQ, 뭐 EQ, 이모셔널 코션, SQ, 스피리추얼 코션트. 더 중요한 건 지금 디지털 코션트다. 아이들은 이미 디지털 세상에 내던져지듯 던져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것인가? 이분 이 생각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디지털이 주는 이 해악으로부터. 이분이 그 이게 뛰어든 까닭은 옛날에 어린아이가 하나 그 이렇게 막 그 무참하게 성적으로 이렇게 어비주다고 살해된 일이 있었어요. 그 기사가 뜬데 그 기사 밑에 광고가 뜬데 그 광고가 뭐냐면 성적인 매매 대상을 이렇게 소개하는 광고가 뜬 거예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 음란 때문에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죽은 기사 밑에다가 음란을 부추기는 이게 광고가 붙을 수가 있냐? 그 왜 그게 가만 놔도 붙는가 하면은 그게 여러분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하는 알고리즘을 통한 광고 수법이에요. 그런 기사를 보는 사람도 성적인 관심이 있을 거라고 성매매 관련한 광고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술 광고를 갖다 붙이든지. 그 알고리즘은 저와 여러분들의 취향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눈길만 깜빡깜빡 몇 번 해도 그게 지금 뜨잖아요. 대화만 몇 번 나눠도 광고가 뜨잖아요. 네. 우리의 모든 프라이버시는 그들의 광고 이게 정보 아닙니까? 세상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분은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인가? 이 세상이 점령한 프레임워크, 세상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사고의 프레임, 이걸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의 성경적 기준과 가치를 가진 프레임워크로 바꿀 건가?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분하고 뭐 매일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게 성경적 가치관을 이 땅에 실현할 건가? 그럼 그런 분들을 리얼 크리스천이라 그럽니다. 그분들 내가 보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어. 그분들이 교회예요. 그분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걸로 한 주간 그냥 면제부 받고 가는 거죠. 세상에서 또 죄만 지어도 또 와서 또 대표기도 할 때 한 주간 죄만 짓다 왔습니다. 그러면 마치 익스큐즈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아니, 아니. 그걸로 익스큐즈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은 세상에 다 뺏겼는데 몸이 여기 와 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마음을 뺏겼는데 무슨 여기 있으면 뭐라고 저기 있으면 뭐래요. 우리의 마음은 온통 그 생각인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인정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내가 조금 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건가? 세상에 영향력 가서 뭐 할 건데? 여러분들 이름을 뭐 백만 명이 알고 천만 명이 알면 뭐 할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4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모르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생명이 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다 영생을 부어주십니까? 그 마음에다 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뺏긴 세상에 뺏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연결되어서 안 될 때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그걸 다시 연결되어야 할 곳에 연결하는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온통 마음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마음에 음란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코드가 빠져가지고 플러그가 빠져서 세상에 플러그인 한 게 음란이에요. 여러분들이 포르노그래피를 봐서 음란, 그것만 음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담기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만족하고자 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내 성취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모든 태도를 음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은 무서운 거예요. 그 음란 때문에 몸이 따라가는 걸 그냥 우리는 음란이라고 말하지만 그 음란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온통 자기 성취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흔히 성공해요. 그런 세상적 성취를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인간의 한 5% 정도를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성취 욕구가 강해지고 자기 도취한 그 인생들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그 성공한 인생들의 대부분은 음란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인들,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들이 성적 스캔들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허리 밑으로 묻지도 않겠다 그러겠어요. 가장 타락한 사람들, 가장 타락한 게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들 아닙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음란해지지 않습니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음란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빅테크의 CEO치고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 부하 직원들하고 관계가 없었던 남자가 있습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들 가운데 소아성애자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소아성애자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교단에서는 소아성애자가 가장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란해지면 내가 왜 음란해? 볼 것도 없습니다. 코드가 빠진 거예요. 플러그가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플러그가 빠지고 딴 데 지금 꽂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서 음란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평생토록 절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성직자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이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음녀가 타고 앉아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음녀가 깔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온 세상을 타고 앉아있는 게 음녀라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줄다름척하는 게 음녀의 치마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공이란 개인적 욕구나 동기가 주된 요인이죠. 이 세상은 음녀가 타고 앉아서 오물을 뿌려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상입니다. 진상. 실제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기준을 뒤섞어 놓았단 말이에요.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음란이 문화라는 게 그게 바알 시대 때 얘기고 애굽 시대 때 얘기지 지금 그걸 문화라고 해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음란한 행위들을 가지고 예술적 행위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음란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걸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죠. 길거리에서 짐승도 안 하는 일들을 인간이 하고 있어도 그게 무슨 별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세상을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런 법적인 조치를 안 취해주면 이런 것들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걸 더 이상 말 못하게 만들겠다. 그런 세상이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편 3절은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나마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고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터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터가 그 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디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진짜 끔찍한 일이죠. 저는 그런 시대가 근데 그 음녀라는 그 이 온 세상을 깔고 앉아있는 이 음녀는 잠언 24장 보면은 그 정체를 이렇게 하면 24장 27절이에요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구덩이고 함정이라는 거예요. 구덩이고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구덩이나 함정이 우리 주위에 온통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냥 인터넷 건드리기만 하면 핸드폰 열기만 하면 모든 곳에 구덩이와 함정이 가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무슨 재주로 우리 아이들이 그 유혹을 그 어린 나이에 피할 수 있습니까? 한 번만 이렇게 감염이 되면 우리가 떨칠 수 없는 그런 오염원인데 예. 그래서 정말 지금은 태중에서부터 성경을 들어야 돼. 그냥 임신하면은 산모는 성경만 읽어야 돼. 그냥 아예 어린아이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DNA를 성경으로 포맷해야 된다고.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모들 간증을 들으면 기가 막혀요. 예. 그 아이들이 성경만 소리가 나면 얼굴을 돌려요. 성경 소리 나는 대로 귀를 돌려요. 태어나서도. 그리고 애들이 목욕하면서 막 울다가도 예배를 틀어놓으면 가만 봐요. 갓난 애가.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 통잠을 자요. 산모에게 이런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자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뭐, 애, 낳지도 않을 테니까 관심도 없겠지만,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 이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를 만들고 말았어요. 사실 그 부끄러움을 어쩌지 못한 오랜 세월 동안, 나름대로 억압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더 이상 수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치를 말하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더 이상 수치를 입에 담지 말고 더 이상 죄를 입 밖에 내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죄인이 가고 싶은 유토피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지 않은 시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인지를 정말 날마다 온 몸으로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고민만 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우선 얼굴이 깨끗해야 돼. 음란한 사람 보면 얼굴이 지저분해요. 얼굴 보면 다 써놨어. 나 음란 이렇게 써놨어. 사람을 쳐다보는 눈이 달라요. 번들거려요. 사람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훈련되고 차오르게 되면 절대로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사람들도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믿음,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세상을 기어이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이 세상을 자기들이 지배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자기로부터 비롯된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참된 믿음이라면 적어도 그런 믿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도 못 이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한 분입니까? 그렇게 무능력한 분입니까?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조차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미동도 하지 않을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누리면 세상이 궁금해할 것이고 세상이 영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소수라도,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기준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준 삼으셨습니다. 세상이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부르셨습니다.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준을 세상의 기준과 뒤섞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이 시대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로 가야 기준이 설 것입니다. 때론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는 정반대로 가야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준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본받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어째 의제 방향이 좀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탕자의 딜레마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 맛을 좀 봐야 아버지 집이 귀한 줄 알고, 정작 아버지 곁에 있으면 아버지 품이 귀한 줄 모르는 게 인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란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돈 욕심, 성공 욕심 내지 마라, 말만 듣고 있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둘째 아들처럼 화끈하게 집 나갔다가 뭔가 깊이 깨닫고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온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 열고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안 목사 쓴 거 아니죠?
아,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근데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한번 일탈을 경험하는 거는 이게 뭐 하나님도 허락하시니까 오케이. 좋은데 그 일탈이 위험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60년대 일탈하는 거하고 80년대 일탈하고 2000년대, 2020년대 점점 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단 한 번의 일탈로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어떻게든 배웁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배우고 악한 사람도 여기저기서 배우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서 배워서 미리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묵상하고 요셉을 묵상하면 요셉처럼 돼보는 겁니다. 여러분, 꼭 내가 다 현실에서 해봐야 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묵묵히 보는 것도 경험이에요. 저는 청와대 새 정권에 출입했지만 난 대통령을 세 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아, 물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권력도 없죠. 그러나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아, 권력이란 저런 거구나. 권력을 쥐어도 저런, 안 좋은 점이 많구나. 그러면 성경 읽는 게 1600년 동안 기록인데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시간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본인이 다니엘도 되어보고 말이죠. 다니엘 새 친구도 되어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는 것, 그게 묵상이고 그게 사실은 인생의 큰 지혜요, 자산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아보는 것만큼 큰 자산은 없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돼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말을 며느리를 범한 그런 유다가 돼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나오니까 나 같으면 이랬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꼭 해봐야 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꼭 해봐야 알겠다는 것은 참 어떤 어리석은 태도예요. 미리 알려주는데. 제가 옛날에 그만합시다. 일단. 답이 길어지네.
아니 전 그 지금 내가 경험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거를 안다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전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번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도원의 양털심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한번 젖게 해보세요. 젖었네. 아니 진짜 하나님이면 이거 한번 말려보세요. 하나님 그런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싶은 욕망에서 그런 걸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너무 위험하니까 때로는 막을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리석은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야,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어져요. 의식이 없어진다고.
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 필름 끊어지는 게 뭘 경험해보고 싶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보고 싶다는 건 진짜 유아기적인 치졸한 그런 생각이죠.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걸 뭘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해볼 일도 아니죠.
저같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면 해볼 거 다 해보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용서받고 하는 게 조금 그 얄미운 생각도 들고 그런 거 못 해본 게 좀 억울한 생각도 좀 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걸 진짜 이렇게 방황에서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방황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방황이라는 게 생각보다도 위험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근데 지혜로우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그게 성숙을 위해서 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돌아온 당자가 아니더라도 집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뭐 집에 있는 아들들이 또 수없이 많고 그래서 정작 하나님 곁에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유산이 관심이었단 말이에요. 작은 아들은 유산 챙겨가지고 나가버렸고 큰아들은 집에 오래 있으면 대부분의 유산이 자기 몫이 될 거라는 것 때문에 곁에 있었을 뿐이지 아버지한테 대한 관심이나 사랑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나 무슨 집에 있는 탕자나 그 얘기의 초점은 두 아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탕부다. 하나님이 방탕한 아버지다.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다. 그게 초점이 있다는 게 이제 팀 켈러의 시각인데 저는 그게 참 독특한 시각이었어요. 그게 난 돌아온 탕자나 무슨 집에 있는 탕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큰아들이건 작은아들이건 집에 있건 없건 그 아들을 놓치지 않는 두 아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초점이고 주제고 관심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저는 한편 목사님 그 소위 말하는 돌아온 탕자 스토리에서 그 돌아온 전에 그 전에 주님께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걸 깨닫기 전에 삶이 그렇다고 거기에 그 어려움이 없고 거기에 치열한 노력이 없고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죽도록 살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선 실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이 아니에요. 하나님 각자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
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목회에 쓰기 위해서 그런 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허락할 수 있죠. 또 다른 목회를 위해서는 또 다른 목회자의 삶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건 어떤 그리스도인이건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계획과 완벽한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남의 계획, 남의 스토리에 그렇게 뭐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누구나 다 뭐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다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도 죽을 고생을 했고 예수 믿고 나도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쉬운 목회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매주 이게 뭐 어제 그 깔았다 접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10년째 이걸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에요. 나도 내 방에 화장실 하나 놓고 조용하게 좀 가고 싶어. 줄 서서 나고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게 시대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은 여기 필요하고 배역이 다른데 그걸 왜 탓하겠어요?
네. 네?
배역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는 감독에게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지. 감독 왜 나는 이런 배역이냐? 나는 왜 물만 한번 뜨고 지나가라 그러냐? 여러분 물 한번 뜨고 지나가는 것만 잘해도 돼요. 그 쏟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그 사람은 그 역할을 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비교하다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더 이상 비교가 끝이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더 이상 내가 왜 이런 것들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그 의문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돌타인 건 집타인 건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인 뿐이에요.
네. 목사님 부럽습니다라는 그 코멘트에 답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을 위한 사랑을 허락하신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누가 그랬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계속 가장 좋은 남편을 또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해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더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을 이루고 있다 또 부부가 되었다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는 부인하기 때문에 평생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만났다면은 더 이상의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저는 제가 돌이켜서 지금 이 인생을 돌아오면서 저는 하나님 손 안에서 온전해졌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도 이빨이 맞는 게 없고 다 깨어진 사기 그릇 같았는데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인생 전체의 길이 이토록 온전한 게 길이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멘. 네. 안녕하세요. 믿음을 가진 지 몇 달 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사람은 건강을 잃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철봉을 하다가 크게 다쳐서 뇌진탕이 왔기도 했고 뉴스를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가 다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고 아끼시는데 왜 아프고 죽게 될까요?
아프고 죽는 건 의사가 대답해야지. 내가 왜 대답을 하냐. 왜 아프대요?
어떤 대답을 원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믿고 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없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불안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공평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질병은 생길 것이고 하나님이 믿고 난 이후에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도 그 어려움과 질병을 넉넉히 이기는 이유, 희망, 소망, 믿음이 그분이 우리에게 돼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생명을 이미 내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질병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혹은 믿음이 있음을 혹은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목사님 병으로 치면 여러 가지 아르신 화려한 경력이 있으신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채우고자 우리가 달려가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세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더 이상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고 천수를 다 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잠깐의 시간 속에서 영혼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분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살건 이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에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는 아버지께 가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좀 편하게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 살건 그 일들을 통해서 주어진 고난과 고통과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 된 자에서 이거 무슨 고생이에요? 여러분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돼요? 뭘 잘못했는데?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과 제자들은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무슨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믿음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그 끈, 생명선에 이끌려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도약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여기 현상적인 것, 스쳐 지나가는 것들 이것에 너무 마음을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파도가 쳐야 되는 곳이고 파도가 끝이 없는 곳이고 바람이 불어야 하는 곳이고 바람이 잠잠할 날이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바람 부는 걸 보고 바람을 없애는 것, 파도 치는 걸 보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통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에 불안하지 않는 것,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 바다에 뛰어드는 그게 형통이지.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형통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네.
하여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병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게 준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거,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겪고 돌아가신 그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도 내게 일어난 질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답답해하는 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만난 형제와 만나다가 헤어진 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사람들하고 교회 생활을 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우연히 알게 된 후 더욱 화가 납니다. 교회도 더 나가기 싫어지고요. 저 혼자인 것도 그 사람과 헤어짐도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자, 첫째, 교회 그 남자 만나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교회 갔다가 뭐 만난 건데 본인이 교회가 되었으면 별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형제하고 교회 안에서 만나서 뭐 사귄 것까지는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쿨하게 헤어졌으면 예? 그러면 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이지 예? 하나님 관계가 그 사람 관계에 밀려는 후순위가 됐다는 거는 내가 신앙이 없다는 얘기고 그건 정말로 위험한 사인이죠. 그 남자를 만나고 안 만나고 뭐 잃어버리고 안 잃어버리고 그 차원이 아니라 네. 하나님 관계가 그 남자와의 관계보다도 배우자나 무슨 상대방 인간과의 관계보다도 뒤로 밀려났다는 것은 내가 병든 신앙인이었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남자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게 더 지금 중요한 시간이다 이거죠.
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뭐 끊어버렸을 수도 있고 뭐 치웠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더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좀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하여 이게 지금 정리하고 계시니까 본인은 마음이 아플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고 계신 증거라고 봐야죠.
네. 혹시 달달한 위로를 기대하셨다면 얼른 잘못을 인정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진다면 병든 신앙이다, 잘못된 신앙이다 말씀하신 거.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인간 내가 끊기도 어려웠는데.
네.
그래야죠. 여러분, 잘 끊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걸 잘 못 끊어가지고 뭐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많아요. 안 맞고 헤어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귀다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복잡한 심경이 들 것 같은 건 또 이해는 됩니다.
그 친구는 뭐 교회 활동도 많고 여자, 제자 사귀는 거 보니까 누군지 알겠네. 뭐.
아, 왜 저를 바라보세요?
아니, 아니. 전형적인 교회 오빠들 스타일인 거예요. 교회 오빠 조심.
예, 질문하겠습니다. 아, 이분도 초신자인 것 같은데요. 중보 기도라는 표현이 괜찮은 것일까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 했는데, 너를 위해 중보 기도할게.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하자라고 표현도 하고, 어떤 교회는 중보 기도 팀도 있던데, 정확히 설명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기도에 이제 뭐 이렇게 네 요소라고 얘기할 때 이제 X를 잘 들어요. 기도에 무슨 요소가 뭐냐 기본적인 요소가 그 X가 우리가 뭐 사도행전 할 때 그 X를 예. 갖다 와서 외우기 쉽게 돼. Acclamation 찬양이죠. 예. 그 다음에 C confession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anksgiving 감사죠. 그 다음에 Supplication 중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물론 중보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시대에 준 소명은 중보자의 역할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기도는 별로 할 시간도 없었는데 그냥 입 밖에 내지도 않았는데 응답되는 그런 귀한 얘기들을 많이 전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입 밖에 내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쉽게 표현하는 걸 갖다가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줄 거다 이런 뭐 얘기도 들어 합니다만은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곧 우리는 공생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공적인 삶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사사로운 관심에서 점점 놓여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적인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보가 더 많아지는 건 분명한 거죠.
예.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본질적으로 중보의 이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고쳐주시도록 혹은 이끌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중보하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굉장한 또 그 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기도 부탁도 많이 받고 예. 또 기도해야 될 제목도 많지만은 여러분 너무 심플해요. 예.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 안 받았으면 성령 세례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야죠. 예. 묶인 게 있으면 풀려달라고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야죠. 그렇게 기도하면 아주 심플해요. 뭐 본인은 이것저것 구체적인 미주알 고주알 기도 부탁을 할지라도 그거 다 해줘봐야 소용없습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 먼저 구원 받아야 하고 먼저 이렇게 성령 받아야 하고 먼저 믿음이 자라야 되고 먼저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 무슨 기도 부탁을 받아도 심플하게 기도하면 돼요.
얼마 전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도 많이 받고 온 청년입니다. 다만 말씀 전 30분가량 찬양 시간이 있었는데 콘서트 같은 화려한 비주얼 연출과 커다란 악기 소리 모두 울부짖는 모습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종종 찬양을 하며 울기도 하는데 찬양을 하며 터져 나오는 눈물이 감정에 취해서 나오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참 이제 뭐 저는 뭐 이 청년 심정을 알아요. 저는 제가 집회를 가도 이번에 아마 뭐 집회 그 저기 저 이대 대강당에서 한 뭐 3천 명 가까이 젊은이들 집회를 했는데 그냥 찬양이 뭐 그 특순이 한 30분, 찬양이 45분.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지치죠. 그리고 또 어떤 집회를 가면은 막 그 앰프를 있는 대로 올려가지고 그냥 시끄러워서 심장이 두근두근해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나중에 내가 지쳐가지고 그냥 이런데 저는 찬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찬양 워십 리더는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너무 소리가 커서 여러분들 찬양 소리가 내가 못 들으면 찬양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찬양이 중요하죠. 찬양은 아주 예배의 중요한 요소지만 그러나 찬양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찬양이 중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무시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찬양 집회라는 걸 저는 뭐 이제 안 가기로 결심할 정도로 제가 찬양만 하는 집회는 이제 안 가요. 그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힐송이라는 그 호주 교회가 시드니 교회가 얼마나 찬양을 온 세계에다 퍼뜨려 놨습니까? 그런데 썩어도 그렇게 썩을 수가 없고 그냥 문제를 일으켜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찬양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은 찬양 사역자들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들도 존중해야 되지만 저는 그분들이 찬양을 사역자에게 앞서서 우선은 진정한 예배자여야 되고 진정한 예배자란 진정 말씀에 사로잡힌 자여야 되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라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스러운 걸 뭐 저도 느끼기 때문에 공감하는데 너무 찬양을 오래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뭐 집회에 따라서는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또 젊은이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서 그냥 찬양을 시큼 부르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가서 그래서 야 너희들 밤에 어디 가서 밤새 놀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냐? 그렇게까지 제가 이게 아주 혹독한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그냥 막 뛰고 말이죠. 너무 그냥 과음을 지르고 그것도 엘리야가 하고 그 바알 저기 제사장들하고 꼭 산에서 그 다볼 산에서 하는 뭐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뛰고 말이죠. 난리치고 말이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게 꼭 시끄러워야 찬양 아니에요. 조용한 가운데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또 내가 부르는 가사를 내가 들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그렇게 쭉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가면 더 못 듣겠어요.
예,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저도 같은 고백하는데요. 찬양은 듣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양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찬양팀이 찬양 회중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의 크기도 악기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람이 정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압도하는 음악에 그냥 정서적으로 이렇게 압도당하고 정서적인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내가 진짜 찬양하고 있는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가 진짜 내가 마음의 고백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찬양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선배 그 교회는 이 빔 프로젝터가 없었기 때문에 되게 웬만한 찬송가들 다 외우셨거든요. 그 가사 가운데 고백되는 은혜를 내가 이렇게 스스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는 그냥 빔 프로젝트 보면서 내용하고 상관없이 따라 부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실 때 그 가사의 고백을 이렇게 음미하시는 그런 노력 혹은 그런 찬양을 좀 경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하여튼 찬양 가사는 이게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로고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가 뭐 일반 대중음악에 그렇게 뭐 내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가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게 가사, 우리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찬양이라든지 말씀 뭐 하박국 찬양이라든지 이런 찬양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까닭은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말씀에 곡조를 붙인 게 찬양이지 말씀과 상관없는 내 생각, 내 감정 그런 것들을 그냥 뱉어내는 게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찬양 인도자에 대해서는 우리 그때 그 제가 저희들 전에 섬겼던 우리 목사님께서 하여튼 불러놓고 너 눈 감지 마. 눈 뜨고 해. 넌 회중이 지금 어떻게 찬양을 부르는지 살피라고 네가 눈 뜨라는 거지. 네가 네 노예를 취해가지고 지금 누가 눈을 감고 네 음악 감상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야단치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찬양 인도자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지 자기 무슨 음악적 재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자기 감정에 취해서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사실 찬양하면서 뭐 다리를 떨고 이래서 약간 좀 신경이 쓰였는데 예, 고개를 흔들고 다리를 떨어서 저건 저건 좀 아닌데 싶기는 한데 뭐 그냥 예,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마지막 질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더욱이 말세 중에 가장 끝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모습들로요. 주님 언제 오시나 바라게 되고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려고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빨리 주님 뵙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인데 당연히 자녀도 낳고 싶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 자녀를 두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결혼 안 하는 거 절대 누구나 뭐라 그럴 수 없죠. 네, 그러나 우리가 단 하루를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로 부부를 허락하셨고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자녀하고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라면 뭐 결혼할 수 있고 자녀 낳을 수 있죠. 네. 그게 두려워서 뭐 우리가 뭐 결혼도 못 하겠고 자녀도 못 갖는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충분해서 나는 이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독신이고 그게 뭐 자녀를 안 가질 수도 있고 나는 내 자녀를 어떤 부분들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안 낳고 입양하는 부부를 봤어요. 대단한 결정이죠. 지금 아이를 낳기보다는 이렇게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아이를 또 가지고 태중의 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 생명이 자라는 신비를 경험하는 것, 이 땅에 생명이 어떻게 잉태되고 태어나는지를 경험하는 것, 그보다 또 큰 사랑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것도 할 사람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가 옳다고 주장할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예. 한편 우리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앞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은 카타콤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고 북한에서도 이슬람과 같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시 이런 질문과 고민은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건가 하는 그런 점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아기 갖고 싶어도 아기 못 갖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분들 아기 갖는 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어쨌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 네.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동기나 목적이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고 말씀에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세상의 주장과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우리 마음을 뺏기기 쉽다는 것 다시 한번 두렵게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 잘 알기에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주의 거룩하고 참으로 성결하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구원하였으나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참으로 사랑받는 주의 신부답게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진리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